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껏 배운 걸 저버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껏 배운 것이 무엇일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예수 믿게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전에는 섬기지 않았던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신자이고 모르는 것도 많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았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부분들은 많이 가르쳐 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지시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이 상당히 익숙한 말입니다. 익숙한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가 좀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는 시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듣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의 의미, 또 바울이라는 유대인 랍비 중에서 율법 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랍비이고 율법학자인데 왜 거룩함을 말할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당연히 거룩한 게 아니냐,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대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거룩이란 말 자체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또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고 율법을 공부한 학자로서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오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거룩을 말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율법과 정결의식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바울이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한 차원 올라가 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에다가 율법학자인, 정말 율법에, 어떤 면에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찌들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찌든다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한데요. 율법을 사랑했던 자요. 율법으로만 살아온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거룩함을 말한다? 우리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죠. 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르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를 연결시킬 수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에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원하신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거룩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어느 규정을 지키느냐에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거룩함을 말하는 이유는, 자, 성령께서 임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체험했고 또 전도로 나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은 어디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성전인 거예요.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을 뛰어넘어서, 즉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아니면 아무리 빨리 땡겨도 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곳에 계셔준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속에 계신다는 걸 바울이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요, 예수 믿게 된 자는 그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당시의 생각들을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그들의 신앙의 틀 자체를 넘어섰버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길을 닦습니다. 길을 닦을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광야에 나가서, 분명히 나옵니다.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노니, 이렇게 딱 나옵니다. 왜 굳이 광야로 갔고요? 세례를 주면서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을까요? 죄사함은 성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딴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반대로 광야로 갑니다. 성전 체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이걸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등극하신 이후로 왜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도 폐기입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각자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통념을 딱 뛰어넘어 버려요. 그런 관점에서 이방인을 보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너 속에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하고 나서 읽어보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 배운 것을 저버리지 말라. 저버린단 말이 어디 나옵니까? 8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뭘 저버리느냐? 지금껏 거룩하게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성전됨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전체 틀은 이겁니다. 틀은 이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였다고요. 그래서 가르칠 때 그때 뭐 지금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래가지고 뭘 할 것인지 쫙 한번 정리해가지고 준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처음 듣는 이야기고 아주 생소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자, 3절을 보시면 너희 거룩합니다. 뭐 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세히 보면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불신자라고 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불신자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놈들 아닙니다. 불신자라고 해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라도 특별히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짓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노예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일 뿐인 거예요. 율법과 거룩한 삶은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특별하게 이거는 하나님 뜻이니까 거룩함이라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별히 나쁜 놈이었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더 한 차원 높은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의 삶에서 그 위의 삶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침을 주는 겁니다. 아, 그래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느냐. 9절에 나와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너희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안 가르쳐도 또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쁨으로 당시에 함께 믿는 자들에게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앙상의 끝이냐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친하게 되고 잘 지내는 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씩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쉽지만은 지금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함을 버려라. 지금 이 시대도 잘 안 버려지거든요. 쾌락을 쫓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아직도 아내와 자식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국을 따르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수를 넘어서 규정을 넘어서 규정을 넘는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결국은 이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 그 정도는 이거는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속이지 말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죠. 속이지 말라. 사기칠 수 있거든요.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정말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며칠 전에 두리공원에서 이제 햇빛도 나고 그래서 운동하러 갔는데요. 갔는데 길가에서 이 나이 드신 노부부가 걸어가고 계신데요. 그 나이 드신 그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막 그 길가에서 자기 아내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니 저렇게 나이가 드는데도 저렇게 아내에 함부로 고함을 질러? 야, 그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 뭐 제가 옆에서 다 듣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들은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정말 볼성 사납더라고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성경의 시대는 남자가 가장이 아내와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죽여도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암남녀에 생기는 겁니다. 자식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가족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 명예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가 차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기가 찬데 그럼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너 사이 좋지? 이 수준을 딱 넘어버린 거죠. 엄청난 걸 요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이방인이고 근데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딱 보니까 그들이 해야 될 거룩함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기대가 확 올라가 버려요. 당장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비교해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로 우리가 물어본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2000년이 넘는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도 우리를 성전으로 바라보고 내가 참으로 달라야 되겠구나, 거룩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어, 우리끼리 사이 좋지, 아 우리끼리 별 문제 없어, 아 우리가 예수 잘 믿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그런 도전과 그런 생각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요 뒷부분에 연결되는 것은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요? 신분이 바뀌어버렸고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살아간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불어하던 자들이, 증오를 품고 미움을 가지고 사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당연히 사이가 좋죠. 교회는 당연히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바울의 관점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전경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거룩해질 것이 없나요? 거룩이란 개념은 몇 개를 지킨다고 딱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술 안 마시는 사람들 많아요. 담배 안 핍니다. 룸사롱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사회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차원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담배도 안 피고 몸에 안 좋은데 왜 피노? 술? 그 술 먹고 괜히 실수는 하고 나쁜 짓 많아. 난 또 그것도 안 해. 봐봐, 할 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술, 담배, 도박 안 한다. 그럼 그 거룩한 거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요구가 뭐예요? 술과 도박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었다는 확실한 표식이 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교회 초기에 남자들이, 그리고 온 사회의 만년에서 했던 도박이 큰 문제였어요. 그걸 딱 해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술에 대한 문제가 있고 도박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일단 교회에서 들어오면 그런 걸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거룩은 없냐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술로 인한 문제와 도박으로 인한 문제는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아내를 그래도 잘 대하는 편이고 색욕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진 않아요. 음남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계속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차원이 다른 수준에 있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돈의 문제, 지위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받는 그런 문제들로 이 문제가 자꾸 더 커져나는 거예요. 뿌리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 나아가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거룩함이다. 이 말은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술 안 마시니까 거룩하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는 아내를 정말 잘해주고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겨, 아 난 거룩하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차원이 다른 더러움을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이다. 성전을 그럼 한번 지어놓으면 놔두면 될 것이나요? 건물인 성전도 관리를 하고요.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이 건물도 다 낡아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전과는 더 다르게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갈고 닦고 그걸 품지 않는 한 우리는 또 이전의 더러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차원만 다를 뿐이지 술, 담배 수준이 아니고요. 더 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더러움을 또 반복할 뿐이지 술, 담배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이런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지침을 받고 이후에 그들이 살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 지방과 그리고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 합쳐서 그 지역 전체, 소아시아 전체가 얼마나 큰 교회의 부흥과 그 부흥의 기간이 참으로 오래 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엄청난 권면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거룩하게 거룩한 신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거룩하게 이게 중요한 거죠. 좀 더 거룩하게 거룩한 신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도 뭐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건 너무나 답답하고 어젯밤에도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뭐 살기 위해서 나왔다 왔는데 밤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그런 거 보면서 참을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는데 이 나라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설교 성도님들도 감염자 없이 확진자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